신명기 25장도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어떤 사회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본문에는 여러 가지 또 이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판은 항상 공정하게 하여서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재판이 굽어지면 뇌물을 받고 재판이 굽어지면 사회 정의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간에 재판이 바르게 돼야 된다. 법이 바르게 세워져야 되고 그 법대로 재판이 잘 이루어져서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악하다 해서 정당한 벌을 받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사회법의 아주 중요한 이슈죠. 그런데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제 2절에 보면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엎드리게 해서 죄를 그 수의 죄에 따라서 때리지만 40까지는 때리려니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형벌을 통하여서 죽도록 때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매를 태형을 때려도 40대까지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벌을 내리지만 그러나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 이 원리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그래도 이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다섯 번이나 이렇게 태형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요 말씀에 의해서 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또 그들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고린도 후서 11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마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40에서 하나 가마 매 그러니까 39대를 다섯 번이나 맞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섯 번 물론 이제 약간씩 시간을 두고 이제 다섯 번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열정적으로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엄청난 핍박 속에서 했는데 그리고 다행히 유대인들이 요 말씀 이 율법을 기억한 거죠. 다른 데 있어서는 유대인들이 책망을 많이 받지만 요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도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살아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사명 감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합력하여 이렇게 선을 이루는구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자, 4절에서는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말씀했어요. 가축을 부릴 수는 있지만 학대해서는 안 된다. 율법은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워 나달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을 학대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그 짐승에 조차도 하나님의 의가 흘러가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 1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시작.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라. 의인은 자기 가축의 생명을 돌본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학대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악인은 학대하는 잔인한 짓을 한다. 간혹 이제 동물 학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동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동물까지도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인용했냐면 고린도전서 9장 9절이나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씀에 같은 이야기를 두 곳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시작. 성경이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스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 일꾼이 일하는 삭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쪽에 보면 사역자들이 마땅히 그렇게 받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의 품삯 또 사역하는 일의 대가를 마땅히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이 4절 말씀을 인용하여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은 이제 형제들 중에서 형이 먼저 죽고 난 다음에 그 형수가 그 아내가 다른데 장가들지 말고 그 형제 중에서 그 아내를 취하여 아들을 낳아 그 대를 잇게 해주라라는 그런 말씀을 5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해주고 있죠. 요즘 우리나라 이제 법으로는 그게 이제 말이 안 맞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자기 기업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있잖아요. 자기 그 조상에게 준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을 물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대를 이어줘야 돼. 이제 형에게 아들이 없다면 이 형수가 동생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줘서 그 대를 잇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것을 이제 형이 죽고 나서 형수를 취한다 해서 형사 취수제라고 이렇게 한자로 말하기도 하고 또 대를 이어준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계대결혼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형사 취수제 혹은 계대결혼 그렇게 해서 대를 이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창세기 38장에 보면 유다의 세, 그러니까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의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이 먼저 죽으니까 둘째 오난이 그 형수와 이제 이렇게 합궁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데 이 둘째 오난이 내가 이렇게 해봤자 그 기업 아버지의 기업이 형에게로 돌아가는 거잖아 하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설정을 바뀌게 다 해버렸다고 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고 그 오난도 죽이셨다고 창세기 38장에 말씀하죠. 이제 셋째 아들 셀라만 남았는데 이 셀라조차도 혹시 죽으면 이제 이러다가 죽으면 어떨까 어쩌나 하고 이제 유다가 걱정하면서 그 형수와 합궁하지 않고 며느리를 쫓아내 다말을 쫓아내죠. 그리고 나중에 다말이 창녀로 변하여서 그 시아버지를 유혹하여서 아들을 낳는데 바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세라와 베레스를 낳았다. 거기 베레스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나중에 룻기에 보면 이 룻기 4장 18절에 베레스에서부터 다윗까지의 족보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베레스가 세라를 낳고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을 람을 낳고 람이 나단을 낳고 나단이 나손을 낳고 나손이 살몬을 낳고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이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으니라 하고 다윗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를 잇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대 결혼은 룻기의 이제 창세기 38장에도 등장하지만 그 창세기 38장 이야기가 룻기까지 연결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룻이 모압에서 온 룻이 가장 가까운 친구, 그러니까 형제 중에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이 보아스가 1번이 아니고 2번이었어요. 그런데 1번이 있었는데 룻기 4장 7절 8절에 보면 그가 기업 물을 자를 포기합니다. 그때에 오늘 10절에 보면 이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라는 불명예스러운 명칭을 받게 되는데 룻기 4장 7절 8절에 그 이야기가 등장하죠. 7절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의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그의 신을 벗는 이유가 오늘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 제1번이 누군지 이름도 안 나왔어요. 룻기에 보면. 그런데 그 사람이 나는 재산이 손해 볼까 봐서 나 이거 기업 물을 자 포기하란다. 그래서 신 벗기는 그것을 행하여서 보아스에게 이제 네가 1번이니까 너가 행하라.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고 거기에서 오벳이 나오고 이세가 나오고 다윗이 나오는 이 구속의 줄기를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5절에서 10절 말씀, 형사취수제 혹은 계대 결혼이 나중에 기업무를자라고 등장하게 되고 이 기업무를자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족보를 이루는 다윗이 나오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무를자는 사실 이 이제 고엘 제도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상관없는데 주님이 나의 기업무를자로 나를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구속사조로 흐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대를 잇고 기업을 잇도록 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였는데 이게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통로로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법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 기업 무를자라는 중요한 원칙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도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 12절을 보면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 남자 둘이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그랬어요. 남편의 싸움이 아내가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집안 싸움이 되고 그 아내가 자기 남편 구하려고 다른 남자의 음낭을 잡았다. 그 말은 이건 그냥 보통 집안 싸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일은 그 집안의 자녀를 잇는 일에 아주 치명적인 것을 가져오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대를 잇는 거, 3대 동일 신앙으로 이 대를 이어서 또 이렇게 기업을 무르게 하는 것, 또 신앙을 물려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여인의 손은 찍어버리라 라고 11절에 그렇게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공정한 저울추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 13절에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라. 큰 것과 작은 것은 살 때와 팔 때의 저울이 다르고 대가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대나 저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살 때 팔 때 저울이 다르다. 대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보면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속여 부당 이득을 취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실 먼저 레위기 19장 35절 36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그 법들 가운데 이 말씀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35절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속이지 말라는 거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면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에바는 이제 우리로 말하면 말통을 말해. 에바 그리고 흰 이런 것 이제 대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지 속여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니까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이렇게 정직한 대를 사용하는 것이다. 정직한 저울을 사용해 남을 속이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라나타 신앙 중요하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중요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고 정직을 행하고 그같이 공평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 이 공의가 우리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 아모스 5장 24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수가 저희같이 흐르게 하는 것, 이것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이라는 거죠. 어떻게 기름 등불 준비하겠습니까? 물론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이것이 기름 등불 준비하는 것이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마라나타 신앙인 것입니다. 이렇게 마라나타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백성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죠. 또 그런가 하면 17절에서 19절에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17절에 보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라고 그랬어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맨 먼저 이스라엘을 후미에서 공격했던 이 족속이 누구냐면 아말렉이거든요. 이 아말렉은 창세기 36장에 보면 에서의 후손 중에 아말렉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야곱과 형제지간이었잖아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 맨 먼저 공격했던 족속이 아말렉이었어요. 예수님 당시 왕이었던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이 에돔 족속, 아말렉 족속입니다.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전멸시키려고 했던 하만인데 그 하만이 아각 사람 함무다대 아들 하만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아말렉이라는 아말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이 두고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이름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라. 아예 기억해서 지워버리라라고 10절에 말씀해.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초대 왕 사울이 왕이 됐을 때에 맨 먼저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명령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는 가운데 좋은 것을 살려두었어. 아각을 살려두었고 좋은 것을 이렇게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순종하지 않느냐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랬다라고 이렇게 핑계를 댔는데 하나님은 그 일로 인하여서 사울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말렉은 이제 요즘 이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제 이 사단의 세력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따지면 내 안에 암세포가 있는데 그 암세포를 내버려 두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이것을 처리하고 제거하려고 하도록 하겠죠. 아말렉은 마치 그런 존재와 같다라는 거죠. 우리 만약 우리 공동체에 이단이 있다 그러면 이단을 가만 두면 안 되죠. 어떻게든지 이제 그걸 처리해야 전염되지 않는 거죠.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는 일에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이건 또 아말렉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그 공동체의 후미를 공격하고 그 백성들 하여금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아말렉 세력이에요. 그래서 그때 출애굽기 17장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에 등장한 게 여호와 니스입니다. 뭐 여호수아는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모세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여서 이겼다라는 그래서 그때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신 이름이 여호와 니스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라는 그런 의미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사울에게 명령했는데 사울은 불순종했고 나중에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은 아말렉을 진멸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믿음 생활 또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그 모든 세력은 내 안에서 몰아내야 되고 우리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건 몰아내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법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했는데 그 거룩이라는 것은 단지 내가 무슨 뭐 다른 죄를 짓지 않냐고 그냥 기도하고 예배하고 요것만 말한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 삶,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늘 기준을 삼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거룩이고 이것이 마라나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오늘은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사전투표 하신 분도 있겠고 오늘 또 투표하실 분도 있겠는데 하여튼 기도하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정의를 향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 또 국회의원 주변에 참모진들을 참된 마라나타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로 붙여주셔서 이 땅 이면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주옵소서. 세워질 우리 임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기도하는 저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다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